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주께서 친히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저희들이 또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케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교훈이 되며 또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임을 아오니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주옵시고 주의 뜻만 다 이루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증거할 힘을 내려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말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41절 보십시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32절과 35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 즉 하나님의 세계에 이미 계셨음을 나타내고 또 그가 단순히 땅에 속한 자, 즉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즉 신성을 가진 자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초두에 증거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다고 수군거리며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어릴 때부터 보았던 한 사람에 불과했고 그의 부모도 잘 알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를 신적 존재로 인정할 수 없었고 수군거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도 죄라고 로마서 1장 29절에 말씀했죠. 43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전통사본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일이다.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이 전적으로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 보면 그럴듯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구원은 사람의 결단에 의지하는 선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은 지금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구원은 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에 내는 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너희의 선택의 여부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구주이시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시작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야 하지만, 회개하고 믿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적 구주이신 그가 친히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없이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창조요, 그것의 끝은 심판입니다. 장차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때 믿는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복된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 성도의 영생은 다시 죽지 않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영원한 삶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영생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서신을 썼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45절 읽어줍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그러므로, 전통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말을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육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거나 육신의 귀로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심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즉 하나님에게서 온 신적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47절 보십시다. 내가, 원문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전통 본문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떡은 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이죠. 늘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떡, 빵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주로 먹는 주식은 밥인데, 먹어야 건강하고 힘이 나고 합니다. 적당하게 골고루 영양소를 적당하게 섭취해야 되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떡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으나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온 떡, 신적 인격인 떡이시며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떡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는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게 얻었다는 에코라는 헬라어는 소유하고 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생을 소유하고 얻었고 이미 얻었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심판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와 같다, 옮겨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51절 계속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전통사본에 보면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로다,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본장에서 여러 번 자신에 대해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32절에서부터 그리고 41절에도 50절 51절에 언급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인격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적인 구주, 그 신성을 가진 구주이십니다. 산떡은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 즉 정확히 말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의 택한 백성의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이시다. 하늘로서 내려온 자이시다. 41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늘로서 내려온 떡. 또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자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자, 하늘에 속한 자, 본래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즉 신성을 가진 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해서 증거하는 1장에서부터 증거된 바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놀라운 신적 구주이십니다. 아,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신적 구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주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신적 구주이시구나.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구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이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와 대치되는, 대조되는 생각이 알미니안주의라고 아까 그랬죠. 구원은 사람의 결단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사람의 회개하고 믿는 현상만 보면 그렇다게 보이는 생각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바로 보면 바로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충돌하죠. 6장의 말씀에 배치되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구원은 우리 보기에 회개하고 믿는 것이 맞는데 회개하고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줘야 되고 더 근원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선택하신 데서부터 구원이 비롯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진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러한 신학사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야 이끄실 때 구주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그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아 그렇구나 관심이 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암만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고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듯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되어서 깨달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고마우신 구주이시구나 신적 구주이시구나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구주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금요일 밤에 나오는 것은 어렵겠죠. 시간이 우리가 수요일도 남았고 금요일 밤에 또 나오고 그러면은 힘들게 생각하면 무척 힘들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읽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과 또 복이 될 수 있지만 말이죠. 만일 그가 이끌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수근거리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 예수가 뭐 자기 살을 막 우리에게 준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데 그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먹는단 말이야? 아이고 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수근거리겠죠. 그리고 예수님 불신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별 흥미가 없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런 뜻이로구나. 속죄신앙 가지라는 것이로구나. 속죄신앙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이도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구나. 아 감사한 도로다. 감사한 말씀이로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먹어야 우리가 산다, 건강한다 그랬는데 진짜 우리는 세상의 것은 매일 먹어도 하루에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정상으로 건강하면 세 끼를 굶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게 되죠. 그리고 계속 먹어야 살아가진 거지만 그래도 또 죽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47절 48절을 다시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산으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죄신앙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사역을 믿는 것이 핵심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 목표가 영생입니다. 영생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구원은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영생을 얻은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깨달아보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겠지만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내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주신 영생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을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세상의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무엇을 더할 것이 없는 줄 알고 항상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죄가 근본 문제고 그 근본 문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참 약하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또 이 시대가 혼란한 말세인데 이 말세에도 내가 여기저기 요동치 않고 바른 길을 붙들고 잘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굳건한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말씀 또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신적 구주이신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 자신이 심히 누추한 죄인, 지옥 가야 할 주님 벌레와 같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도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고 주님 귀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복잡하고 모든 환경은 주여 복잡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그 영생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적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견고함을 주셔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대로 힘있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과거에 주님 역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의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역사함이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늘 메마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는 복을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